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인사들을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실 한 주간이 상당히 덥고 또 불편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뭐 좀 물어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청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청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이제 이런 막연해서 제가 이제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골목마다 젊은 놈들이 튜닝 차림으로 돌아다닙니다. 거기는 무슨 공부든지 시험 공부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학원이 많고 고시원이 많고 독서실이 많고 스터디룸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컵밥이 탄생됐습니다. 컵밥이 뭔지 알죠? 워낙 바쁘니까 컵에다가 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나 봐. 1분 1초가 아까워서 거기서 노래방에 가도 뭐 시간당으로 몇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전 집어넣고, 노래방에 옛날에 동전 넣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동네는 동전 넣고 합니다.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한 곳 어딜까요? 청년 밀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어딜까요? 예, 노량진입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올 때 노량진 수산시장만 이랬는데 지금이 확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공부 과목이 목표가 공무원 시험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박알대면서 노량진을 중심으로 해서 막 청춘을 불태우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때에 중국에도 그렇게 박알대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관촌이라고 그럽니다. 뭐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조선일보에 누가 글을 쓴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관촌에는 내일의 백만장자를 꿈꾸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점에 앉아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어떤 벤처기업을 하면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에 45개씩의 벤처기업이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는가 막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뭘 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고시방에 처박혀서 24시간 어떻게든지 공무원, 구급 공무원 1년 연봉이 1,700만 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1,700만 원을 목표로 놓고 1년에 보는 거를 막 지금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을 치면 몇 프로가 됩니까? 1.8%가 된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멍멍하고 답답한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나 하면요, 여기에 24시간 365일 막 고시만을 향해서, 공무원 시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마음속에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공무원 되는 겁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내가 죽은 뒤에는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이런 젊은이들, 대학, 한국의 대학생들 예수 믿는 퍼센테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나 그랬습니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다. 5%. 5%가 대학생들이 교회 다닌다고. 옛날에는요, 한국의 20%가 교회 다닌다 그럴 때는 대학생들은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찼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전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5%라는 이 숫자는 지금 선교학계에서 공인된 미전도 종족에 대한 퍼센테지입니다. 옛날에 유럽이 선교를 주도할 때는 미전도 종족은 그러면 그 종족의 몇 퍼센트가 예수 믿으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20% 미만이면은 처음에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유럽 사람들 생각이죠. 유럽 사람들은요,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20%밖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오, 그런데도 다 있어.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전 도정적이 뭡니까? 미전 도정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5% 미만일 때 미전 도정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대학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청년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노량진에 여기는 미전 도정적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들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노량진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욕 플러싱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안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지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소생시키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활력있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왜 앉았습니까? 식사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무슨 식사하시려고요?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집에 가셔서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쫙 하게 했습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혹시 유월절이 뭔지 모르는 분 계세요? 유월절이 뭔지? 아무도 손 안 들지만 몇 명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유월절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기 바로 전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 일으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유월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그거는 1년생이라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수컷이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험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그날에 그것을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해요? 문에다가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다 발라라. 이게 문지방에다가 다 문 사각에다가 다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먹는데 어떻게 요리하라고? 그거는 날 것으로 아니면 삶아서 먹지 말고 그것은 구워서 먹어라. 근데 저녁 때 먹었는데 그게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 태워 없애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나 염소고기만 먹지 말고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너희들이 쪄서 먹어라.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고요?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메뉴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에 자세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너희는 서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무엇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떠나야 되니까 급하게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는 밤이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지역을 다닐 텐데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인다. 동물도 죽이고 종도 죽이고 하여튼하고 장자들은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피가 있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한자로 넘는다 그런 뜻이 월자예요. 월자. 월장할 때 성별은 알죠?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못된 짓 할 때 담 넘어서 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월장 그러죠. 가슴 뛰는 분 계세요? 옛날에 요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담 넘어서 돌아다녔던 분들, 다람쥐처럼 돌아다녔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아주 옛날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가 있는 집은 이렇게 해서 넘어서 간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 기록했나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대대에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한 1500여 년 가까이, 1500년 조금 덜 되게 지금 지켜져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함께 앉아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원하였느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쓰면요 굉장히 원했던 걸 얘기합니다. Eagerly. 내가 정말로 정말로 너희하고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뒤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성찬식을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오늘로 유월절은 끝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로 유월절은 끝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는 유월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주님께서 그 유월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바꾸어 주는 게 뭡니까?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보통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것은 내 피니까 너희 뭐 이랬잖아요. 지금 이 잔은 그 잔이 아니에요. 유월절에는 보통 잔이 네 번 돕니다. 네 번 이렇게 마시는데 그 중에 이 잔은 두 번째 잔이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잔. 첫 번째도 마셨고 두 번째도 마셨고 근데 두 번째 마시면서 지금 이 잔 너희끼리 나눠 마시라고. 그러면은 그걸 마시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셔.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인도하셨을까?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잔을 먹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오늘로 유월절 끝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음식이. 그리고는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떡을 가져서 하리하시고 이 떡이 뭐예요? 이 떡이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우리 4월이나 3월 돼서 슈퍼마켓에 가면은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유월절이 지나면 쌓아놓고 50% 할인한다고 해놨습니다. 저도 많이 사 먹어봤어요. 맛 하나도 없고요. 기억에 남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딱딱하기만 하고 짜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름이 맛자 아니면 맛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맛자. 지금 예수님께서 맛자를 들으시고 이거 우리 떡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맛자를 들으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로 유월절은 끝이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먹는 그 떡을 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요? 내 몸이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서 이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유월절은 이제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에 사용하던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떡이 몸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 헬라의 어법상 이거는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거하고 이거에 다를 때는 이거는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럴 때 이 떡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몸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준 몸. 무슨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 찢어진 몸. 몸이 찢어져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 몸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이 지상에서는 끝이 나게 만드시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걸 뭐로 바꿨다고요? 성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찬. 성찬. 성찬식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떡을 가져가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러니까 성찬식을 계속 하라는 거죠. 하면서 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몸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유월절의 떡을 가지고 성찬식에 바꿔주신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아까도 잔이 한번 있었죠. 그거는 네 번 먹는 중에 두 번째 잔이고, 요거 이제 세 번째 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은, 여기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이 잔을 이렇게 들면서 하는 말이, 옛날 유월절 때는 이 잔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 잔을 들었는데 오늘은 유월절이 끝이에요. 그리고는 이 잔을 들고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 새우장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자들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은 오늘로 뭐예요? 끝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해줘요? 떡을 가지고 유월절에 사용하던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언약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구언약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옛날 언약하고 새롭게 된 언약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죄를 가지고 안고 나가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지 않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죄가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죄 없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언약에서는 그 죄 없다 그러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주겠습니다. 수도 없이 짐승들을 잡아주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짐승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지만 짐승을 내가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 하루가 뭐예요? 욤 키퍼라고 유대인들 지금 지키고 있죠. 한 9월쯤에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 날은 내가 내 양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이라는 그 염소라는 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라 그랬고 그 아사셀 염소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가 짊어져서 거기다 정가를 시킵니다. 트랜스퍼를 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전부 그 짐승 아사셀 염소에게로 다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광야로 끌려서 갑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그 짐승을 보잖아요. 그 염소를 보잖아요. 조금 더 나중에 오면 그 양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염소,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죄 사함받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짐승 피를 흘리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양을 아니면 내가 염소를 내가 아니면 소를 이렇게 해서 가고요. 온 국민이 죄를 지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들어가지고 구약에서는 보면 그렇게 옛 언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언약의 잔 이것을 받아서 마시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속에 반열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뭐요? 내 피로. 짐승 피로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짐승 피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짐승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보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옛날이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우리말로 뭐라 그러면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요 절대로 죄를 사해주는 게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이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예식에서 이 잔의 의미는 내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성찬식을 거행하되 떡을 먹고 또 잔을 받는데 이 잔은 내 언약의 잔이고 내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사함 받고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죄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은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짜보십시오. 뭐가 흐를 거라고요? 피가 흐를 거라고. 구약을 한번 짜보라고. 무슨 피가 흐릅니까? 짐승 피가 뚝뚝 흐릅니다. 전부 구약은 제사, 짐승으로 제사드리잖아요. 신약을 한번 짜보십시오. 무슨 피가 흐릅니까? 예수 피가 흐릅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왜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려면은 몸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떡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너희가 먹는 거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밤에 이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유월절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성찬식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떡을 먹고 너희는 잔을 받는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떡을 나눌 때 떡이 요맣해요? 이맣해요? 작죠? 왜 작게 줍니까? 우리 배가 고파서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 같으면 제 성격에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맡은 거 하나씩 안겨들어가지고 우거 해서 배 채우기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은 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식은 그 떡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되면서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찬 예식을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니다. 유월절은요,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질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왔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죠? 그리스도. Identical term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역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성찬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성찬식을 기록한 사람은 4명입니다. 성경에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나는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서 곧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주겠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주시더라.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성찬의 의미가 우리 떡 조각과 잔이지만은요,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는 말씀으로 하고 하나는 성찬으로 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그 다음 성경이 나오죠.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무엇을요? 죽은 것을, 십자가의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은 거행이 되어집니다. 성찬 예식할 때마다 떡이나 뭐 그 잔이나 이걸 받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주님이 날 위해 몸을 주셨다. 주님이 날 위해 피를 주셨다. 그리고 이 피는 죄를 사해주는 피라.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성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라. 이거 어렴풋이 아니면 대충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걸 알고 이거를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내가 성찬의 의미에 참여하는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제가 노량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한 며칠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그게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직장 생활하는 거. 중국의 지금 젊은이들이요, 막 벤처 사업을 하고 세상을 품고 이럴 때 우리 조국의 아이들은 지금 막 직장 하나 이런 거 갖는 거에 지금 막 올인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정상적으로 나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5% 미만이라는 그 수치가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도요. 한인교회들이, 교육기관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한국에는 지금 뭐 없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5%밖에 안 믿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안 믿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첫째 아이는 잘 키워보자. 하나님 믿게.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안 나가는데.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의 의미도 알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우리들이 이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노량진이 가까이 없습니다. 한국에 혹시 나가서 어디 원룸을 사셔야겠다, 아니면 새 놓는 거로 가지고 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노량진이나 아니면 젊은이들 많은 데 가서 좀 그런 거 좀 몇 개를 사서 새도 주면서 좀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제 40대, 50대는 안 되고 한 60대, 70대 되면 되잖아요. 가서 한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새 놓으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식사도 좀 하고 생활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거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선교지가 따로 없더라고. 우리가 5% 미만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전도 종족.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은요,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북미 원주민만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노량진까지 못 가지만 플러싱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만 잘 믿겠다, 내만 나와서 이런 거 됐다가 아니라 나가면 그들을 움켜쥐셔야 돼. 나가면. 오늘 우리 찬양대 부른 찬양 중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저는 그게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확 와 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평생 소원이 그것이에요? 정말로 그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는 모습 바꿔야 되잖아요. 정말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의 일하는 겁니까? 내 인격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내 인격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까? 보기만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런 사람 같으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이면요,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많이 많이 바꾸셔야 돼. 왜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데려올라 그러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가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예 고의적으로 그걸 무시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어디 있어? 옛날부터 온다 온다 그러다가 안 오더라.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성찬의 의미도 알고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도 아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몫이고 우리 몫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플러싱이건 베이사이드건 웨체스건 양클즈건 어디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들 붙들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 조국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우리 책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젊은이들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건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